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25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는 지혜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지력을 주시고 주의 귀한 법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는 성령께서 주의 말씀에 주목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의 어떠함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수준을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거룩한 불만이 있을지언정 나태함의 게으름이여 우리의 생각을 딴 곳에 두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이 시간 지혜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짐승과는 달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율법이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서 인간 영혼에 새겨놓으신 양심의 법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모든 인류는 이처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기준을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판단의 기준은 율법이고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판단의 대상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심판주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각각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결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의 타락한 본성과 소원을 따라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진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율법 없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의식할 수 있으며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 특별히 유대인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유대인의 모습을 지적한 이유는 앞서 이방인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유대인을 언급한 이유는 남을 판단하고도 정죄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판단하는 그 죄를 범하는 사람의 대표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인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가르치는 율법을 유대인들은 어겼고 자신이 자랑하는 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교훈과 계명을 어기고 자신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은 그들 자신들에게 옳다고 여기는 바 옳은 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율법을 통해서 옳고 선한 것을 인정하고 기뻐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 행위의 심각성을 오늘 본문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죠. 율법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할례라는 주제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에 이어서 할례를 언급하는 것은 율법과 할례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받았다라고 고백한 빌립보서 3장 말씀이 그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의식으로서 할례의식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성을 나타내는 외적인 증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17장에 가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치는 표시로 외적인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에게로부터 끊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는다는 말이겠죠. 생명 그 자체이신 그분으로부터 끊어진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신적 생명으로부터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할례받지 않는 이 무할례 상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예는 출애굽기 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실행에 옮기시기 위해서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시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런저런 말로 변명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살갑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뒷공무니를 빼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게 설득하십니까? 계속 설득하시고 설득하시고 또한 그가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증거들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4장을 보시면 기껏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실제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의 문맥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조안이야? 무슨 사건이냐? 아니 설득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하나님의 친절한 권면과 설득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정작하는 모세를 왜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것은 죄와 그 죄로 인한 오염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속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고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입교를 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 것은 실상 그 의식이 의미하는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요, 그 내용이 의미하는 영적인 무게감을 그 영혼이 담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면, 뒤처지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안 되겠다, 과외 선생이라도 붙여가지고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세례를 받지 않고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입교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쉬 잊어져 버리는 그런 정도의 근심과 염려거리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는 이런 면에서 매우 위험한 상태요, 하나님께로부터 진멸을 받아야만 되는 중대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이런 사실을 알았던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이 규례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우리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 하신 그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조금만 남아있죠. 그래서 통곡에 비해서 늘 유대인들은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그런데 그때 교역사가가 어떤 사실을 증가하는가? 로마의 티투스 장군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안식일날 쳐들어왔습니다. 성전에서 그들은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목을 자르면서 들어오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도 목을 내놓고 안식일을 지킬지언정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도로 안식일 준수에 투철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보다 더한 열심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안식일 계명을 그처럼 준수했던 유대인들이 할례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할례 받는 일에 얼마나 투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할례를 행하라라는 이 말씀은 의식법에 불과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할례를 행하라는 이 명령은 계명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할례를 행했고 할례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말했는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폄하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자신이 베냐민 집하고 특별히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육체를 신뢰한다면 나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면 제거하면 되는가?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제대로 준수한 셈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살갗에 행하는 육적인 할례는 그 사람이 육적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 그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외적 언약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내적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거듭난 것에 대한 외적인 표시로서 인치는 세례는 의미가 있지만 그가 거듭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례를 받았다면 그 외적 세례 자체가 그 사람의 구원을 담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는 이스마엘과 에서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3절을 보면 할례를 행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서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가솔들이 다 할례를 받았을 때 누구도 할례를 받았다라고 창세기자가 말씀하고 있는가?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다고 분명히 적시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당연히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할례를 행했겠어요? 안 행했겠어요? 당연히 행했죠. 그러면 에서가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에서는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는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적인 할례를 받았지만 그는 진정한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표징인 이 할례 효력은 원칙적으로 육체 할례를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달려있는가? 할례 받은 신자의 표시로서 외적인 열매로서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언약이 파괴되리라, 즉 자신과의 관계가 무효화될 것이라 말씀했고 이런 사실을 두고서 바울은 본문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유사한 말씀이 어디에도 나타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도 나타납니다.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바울은 표시는 있지만 행위는 없는, 즉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의 관계에서 그런 사람들이 받은 육적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범한 실수가 뭡니까? 유대인의 범한 실수는 외적 할례로만 만족했다는 것이죠. 외적인 의식이 의미하는 바는 그 의식이 가르치는 실체에 있는데 실체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외적 할례를 받았다 하는 사실로 마음의 안정감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입교했습니다. 의무를 행했다는 것으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어제 결혼한 새로운 부부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결혼하면요 왼쪽 손 약지에 반지를 끼고 다녔습니다. 적어도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굵은 반지를 이렇게 딱 끼고 다녔죠. 근데 그 반지를 보면 뭘 알게 되죠? 아, 저분은 결혼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반지를 보면서 나는 한평생 이 남자만, 한평생 이 여자만 사랑하겠노라 서야겠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그렇게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버젓이 왼쪽 약지에다가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면서도 외간 남자와 외간 여자를 만난다면 그분은 그 반지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결국 유대인들이 이런 실수를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치는 할례라는 도장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그의 요구되는 행동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본문 28절 이하에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육적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적어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육적 할례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육적 할례를 받았다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마음의 할례가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육적 할례를 받는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할례를 받았잖아요. 순서가 그거죠. 믿음도 안 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 놓고 앞으로 좀 세례받은 자답게 사십시오라는 이런 양육의 차원에서 세례를 남발한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병폐를 만들어내게 된 이유고 원인이에요. 이러면서 우리는 외적인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실제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새로운 가르침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 필요성은 구약 성경이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1절에서는 이미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가게 될 것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사로잡혀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은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라고 말씀했고 9장 26절에서는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할례가 구약에서 낯선 주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고 육적 할례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나타내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이미 우리가 21절부터 23절에서 잘 살펴봤잖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왜 너는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너는 왜 도둑질을 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너는 왜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여기라는 너는 왜 우상의 신전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라고 질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개인의 경험 안에서만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해드리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율법을 주셨죠.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다 지켜 행하리이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사인을 했는데 종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그들은 배도하고 말았죠. 곧바로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실패하고 말았는가?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였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표적과 기사가 없어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했고 누구보다 많은 표적과 기사를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한번 불치병에서 고침받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어리고 힘들 때는 주님 여기서부터 이 상황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면 저는 한평생 신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놓고도 시간이 조금 지나보시면 삶은 느슨해집니다. 문제는 마음에 있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각각 망해버린 이스라엘 역사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역사를 왜 장화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타 민족보다 유대인들이 월등했기 때문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역사를 낱낱이 기록해 놓았는가? 온 인류의 샘플로서 인생은 율법을 지켜 구원 얻기에 무능하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한 인생들은 결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에다가 낱낱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런 인생들을 가리켜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로암입니다.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오늘 본문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육적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고 성령으로 행하는 참 영적 할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들이 그처럼 부지런히 의식법을 행하고 그들이 그처럼 할례를 행했지만 왜 망했느냐? 빈번한 예배가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냐? 전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들은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만 진정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읽어봤잖아요. 7장에 나타났죠. 선지자들을 보내고 보내고 돌이키라 돌이키라 지속적으로 말씀했지만 그들은 소규의 경일기였습니다. 도무지 그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았던 것이고 결국 고집하다가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인간의 죄성, 인간의 마음의 체질을 알았던 모세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필요성을 신명기 10장에서 언급했고 신명기 30장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앞에서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했고 뒤에서는 하나님께로도 할례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는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로도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목을 곧게 하여 완악하게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고 난 다음, 즉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일은 마음의 변화, 즉 근본적인 영적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이것 없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 의식에 참여하고 성경 조금 읽고 그런데 왜 나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가? 근본적으로는 마음에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마음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잠언에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위인이 어떠함을 드러내는 바로미터라고 그래요. 제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하루 종일 제가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쫙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주무실 때까지 심지어 꿈을 꾸실 때 그 꿈의 종류가 어떤 내용과 관계된 것인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지만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긴 하지만 때로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은 일관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신자다운 삶을 살까? 여기에 마음을 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가? 어떻게 하면 무병장수하는가? 어떻게 하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가? 그것은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하는 것을 기획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획기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각종 표적과 이적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망했는가? 이 사실을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마음에 할례받지 못했다라는 말로도 설명하지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실은 복음서에 잘 나타나고 있죠. 결국 이런 면에서 구약 이스라엘 혈통적 유대인이 착각했던 것은 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그래서 절대로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거짓된 안정감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주의자들 이런 안정감을 가지고 있죠. 일반적으로 정신 건강이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개신교도들보다요, 로마 가톨릭 교인들, 그리고 개혁주의자들보다 어떤 면에서 현대 복음주의자들의 정신건강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좋아서 좋은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짓된 확신 안에서 평안을 얻었거든요. 마음 안에서 확신을 얻을 만한 그런 근거가 성경적이라면 그 평안은 정당한 평안이죠. 그러나 마음의 환경 안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 내용을 근거로 삼아 되었다라고 확신하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것은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죠. 성경 이런 이유 때문에 처음부터 시종일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필요성을 역설하는데 불행히도 그들은 외적 할례 안에서 마음의 안식을 누렸다는 거죠. 할례 받은 것, 육적 할례 받은 것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함으로 할례를 남용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에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오류와 실패는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개혁교회단입니다. 기독교 고전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읽었습니다. 조지신학 책을 제가 섭렵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머리로만 아니까, 머리로 알기 때문에 이 내용 안에 안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은 머리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내용은 우리의 성품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행실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정서가 하나님 그분께로 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범하는 실수를 계속 범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마음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삶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느냐? 성령 집회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성령께서 행하시는데,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건데, 우리가 초청할 수 없는 성령을 우리가 막 초청하지요. 보낼 수 없는 성령을 내가 보내는 것처럼 성령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면 성령께서 그 정도면 되겠다라고 해서 과연 그 집회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분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인식이 천박합니까?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 그래서 나가는 분이 아닙니다. 오라 가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런 것은. 결국 중요한 것은 외적 할례 유무가 아니라 율법을 준행하느냐 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의식은 잘 행했는데 하나님의 속성의 표현인 율법을 삶으로 드러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무능,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바울은 할례 효력, 즉 언약의 효력이 율법을 지키는 데 달려있다면, 무할례자가 오히려 율법을 지킨다면 무할례자 그 사람이 오히려 할례자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할례받지 못한 무할례자가 할례받은 너희를 정죄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반문은 실질적으로 언약의 효력을 보장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단지 육적 표지가 아니다, 내가 육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26절, 27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언뜻 생각하면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도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망했는데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26절, 27절 말씀은 다른 각도로 이해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큰 흐름 안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약해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설명하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과 상관없는 자라도 이면적으로 유대인이 되면, 다시 말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얻게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되지, 유대인도 실패한 그 일을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성공한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큰 구속 역사 흐름 안에서 이면적 유대인이 되었을 때, 마음의 할례를 행했을 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그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에 근거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뜻이지,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에 이른다는 뜻이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할례나 세례와 같은 외적 의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의식입니다. 안 보이는 사실을 외적으로 확인하는 방편이에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증언해 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 약을 만약에 타러 간다, 아내가 너무 아파서 약 탈 때가 내 못한다, 그러면 약국이나 병원에서 뭘 요구하지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하지요. 그런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갖고 가지 않으면 저는 제 아내의 남편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지는 않죠. 이런 면에서 외적인 어떤 무엇은 내적인 것을 확인해주고 인치는 표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외적인 것을 행했다는 것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어릴 때도 자라났다, 심지어 나는 목회자의 자녀다, 아니 나는 4대째 예수 믿고 있다, 아니 나는 저는 130년 된 호주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 다녔거든요, 나는 그런 교회 출신이다, 뭐 그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담보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느냐, 심지어 세례를 받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는 그 여부는 외적 세례 유무에 달려있지 않다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있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개신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로마의 의식주의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어떻게 하죠? 누가 죽는다 그러면 종부 성사를 반드시 행해야 돼요. 빨리 가서 세례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세례나 성찬이 아무 유익이 없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혼인했지만 혼인신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 반지를 끼고 다닐 필요가 있고요. 출장 갔을 때는 가족 사진을 두고 주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고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이고 할례를 행하시는 주체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마음에 할례받은 증거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므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인생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할례를 베풀게 하시는 도구가 뭐죠? 그 도구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체 할례를 행할 때는 칼을 사용했죠. 그런데 심령의 할례를 행할 때는 무엇을 사용할까요? 말씀의 검을 사용합니다. 저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오랜 시간이 지나고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률적으로 드러내는 특징이 뭐냐? 말씀과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치열하게 공부합니다. 어떤 정보를 모르면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밝혀내요. 성경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번 떠들어보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모르겠다라고 몇 페이지 펼치다가 그냥 덮어버려요. 또 조금 읽다가 덮어버려요. 한 번도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가 묻습니다. 그것은 앞집에 이사를 왔는데 사귀지 않으면서 앞집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왜 생기지 않는가라고 묻는 것과 똑같아요. 음식도 갖다 주고 때로 집으로 초청도 하고 나들이도 가고 그러면서 신뢰감이 쌓이죠. 그러면 급한 일이 있을 때 자녀까지 하루 맡기고 급한 일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나타났죠? 사귐이 있었잖아요. 말씀하고 사귀지를 않아요.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가? 이유는 말씀과 사귀지 않으면서 종교적 의무만 행한 거죠.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종교성의 만족을 위해서라든지 기타 이유로 그냥 종교 행사에만 참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의 금으로 할례를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에 말씀의 금으로 할례를 행하시는 주체는 누구십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죠.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실 때 그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씀하면서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세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 새 사람 되었다는 증표로서 우리는 할례를 받는 것이고 구약 백성들은 우리는 세례를 받고 구약 백성들은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그리스도에 의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신자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말씀에 대한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이 달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귀가 할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나타나죠?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단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각성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영혼 안에서 외치시는 말씀의 음성에 내가 각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이 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혀진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게 아니구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자기의 삶을 계속해서 터나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으니 주의 귀한 법을 보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쫓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죠. 그 설교의 내용이 7장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은 매우 중요한 책인데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배우고 사도행전에서 구약신학을 배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를 쭉 하다가 51절 말미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 역사에 말미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 기간 내내 반역해온 이 근본 원인은 외적인 형식이나 제도에 있지 않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실수를 범했다는 것입니까? 외적인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할례가 상징하는 이 마음의 할례,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는 없으면서 외적인 형식을 준수한 일에 마음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실수를 범하셔서는 안 됩니다. 직분이 주어지고 은사와 달란트가 주어지고 그래서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모양이다. 하나님은 어떤 자도 쓰시죠? 불신자도 쓰십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간혹 말했던 참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세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은사는 은혜와 달리 주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치고 온갖 이적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과 관계없습니까? 은사는 은혜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시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신자로서 그분의 거룩함, 속성을 드러내지 못하면서도 외적인 그런 어떤 일을 자꾸 하고 거기에 안정감을 두고 내 마음의 경향성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다른 것에 가 있으면서 내가 행하는 그 외적인 형식, 규례, 직분, 이거를 더 높인다면 우리는 실패한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반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참으로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말하는가?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누가 부추기고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격려하니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만으로 만족합니다. 유다라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죠? 찬송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칭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면적 유대인, 참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만의 칭찬을 구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누구로부터의 칭찬을 구하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 그래요. 그래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랍비님 정말 경건하십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십니까? 뭐 내 경건이 이런 정도야 이러면서 자조했겠죠. 그러나 참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은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믿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몇 대째 믿고 있습니다. 제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개혁교회를 다닙니다. 저에게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만족하면서 마음의 할례는 전혀 행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신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옥 흥별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 볼 때 미미해 보이고 좀 힘이 없어 보이고 저 사람 뭐 시켜가지고 뭐 좀 어떤 일을 좀 할 줄 알겠나 싶어도 그 마음이 경건하고 그럴 때 어떤 평가를 듣게 되죠?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평가를 듣게 되는 거예요. 무슨 평가를 들었습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방인은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이 참 유대인이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이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지언정 거칠애로 하는 그런 말에 여러분들이 흥분하고 그런 말에 위로를 받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칭찬은 누구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그분께로부터 오는 그 칭찬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고단한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토록 말씀을 듣고 듣고 또 듣고 들었지만 전혀 말씀에 부딪힘 없이 비껴갔던 심정이 있다면 심령이 있다면 주께서 이 시간 궁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과 부딪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위해서 돌같은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을 만한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도 주시고 깨달을 만한 마음도 주셔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신자로서 마땅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드러낼지언정 외적인 치장에 만족하고 외적인 의식에 마음의 안정감을 두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알고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듣고 듣고 또 들어도 말씀에 부딪히지 않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이 말씀으로 인한 진정한 변화와 성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열매로 나타나는 복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